로마서 52번 메시지 인정됨.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는 정죄, 칭의, 성화, 영화롭게 됨 등에는 주의를 기울일지 모르지만 아들의 명분, 변화, 본받음, 몸의 생활 등의 문제들은 소홀히 할지도 모릅니다. 로마서의 중심 사상은 정죄나 칭의도 아니며 성화나 영화롭게 됨도 아닙니다. 1장 1절과 3절에서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분별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 관념이 하나님의 아들과 관계 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아들들을 가지시려는 하나님의 갈망. 성경에 따르면 아들의 명분의 영적 의의는 아들이 아버지의 표현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 자신을 단체적으로 표현하려는 것이므로 그분은 많은 아들들을 갖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분은 단지 독생자 안에서의 개인적인 표현을 원하시지 않고 많은 아들들 안에 있는 몸의 표현, 즉 단체적인 표현을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내셨느니라 고 말합니다. 독생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표현도 경탄할 만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많은 아들들 안에서 표현을 갈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독생자를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전에는 하나님에게 다만 한 아들만 있었습니다. 즉 그분에게는 개인적인 표현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로 지금 하나님에게는 수많은 아들들, 즉 단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어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며 그분과의 교통을 누리기를 추구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결국 하늘로 들려질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중 극소수만이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한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시려는 하나님의 목표에 관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영화롭게 된 아들들의 단체적인 몸을 통해 영원토록 표현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의도입니다. 모형과 원형이신 그리스도. 로마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복음은 아들의 명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 목표는 그분의 아들을 본받는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은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기 위한 원형이요 모형입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은 이 모형을 묘사하고 있는 한편 로마서 8장은 대량 산출을 계시합니다. 결국 독생하신 아들, 모형은 많은 형제들, 대량 산출 중에서 맏아들이 되실 것입니다. 모형이신 그리스도는 두 본성, 즉 육체에 따른 본성과 거룩의 영에 따른 본성을 가지셨습니다. 4절의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 본체를 언급합니다.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는 육신에 따른 본성인 인성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성육신을 통하여 그분은 인간 본성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인간 본성을 입으셨을 때 신성한 본성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땅 위에 계셨을 때 하나의 비밀이셨습니다. 그분의 바깥 모습에 따르면 그분은 완전한 한 인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나 행하신 많은 것들은 특출했으며 어떤 평범한 인간 존재도 능히 말할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자신이 생명이시며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나는 빛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누구든지 그분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철학자도 감히 그러한 발언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이 땅 위에 계셨을 때 그분의 정체에 대해 경이롭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가족을 알았지만 어떻게 그분이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갈피를 못 잡은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 자신을 인성으로 옷 입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 그분이 인정되고 영화롭게 되는 최상의 방법이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카네이션 씨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씨가 흙 속에 묻혀서 죽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싹이 트고 자라서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꽃 피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그분의 끝마침의 표시가 되기를 기대했지만 주 예수님은 이것이 사실상 시작이라는 것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거룩의 영에 의해 인정되는 대로 인도하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된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여전히 두 본성, 신성에 속한 것과 인성에 속한 것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이 가지신 인성은 천연적인 인성이 아니라 부활 안에서 높이 올려진 인성입니다. 심지어 그분의 육신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인격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되고 있는 모든 이들의 모형이요 원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신성한 본성과 부활하고 영화롭게 되고 높이 올려진 인성을 다 가지셔야 합니다. 많은 아들들의 두 본성.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성을 상실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반대로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인성을 지닐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 안에서 우리의 인성은 천연적인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영화롭게 되고 높이 올려진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천연적인 몸과 부활한 몸인 영적인 몸과의 대조로 입증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물질적인 몸은 하나의 씨와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씨는 부활하고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우리 영 안에서 거듭남으로써 신성을 갖습니다. 성육신을 통해 그리스도는 자신 위에 인성을 입으셨으며 그 후로부터 그분은 두 가지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통해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심을 통해 그리스도는 신성을 우리 안으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두 본성, 인간 본성과 신성한 본성을 갖습니다. 그 영으로부터 태어남으로써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당신이 이 두 본성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두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고 우리도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당신과 같습니다. 주여, 당신은 우리의 본성을 가지셨고 우리는 당신의 본성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신성하시며 또한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람이며 또한 신성합니다. 당신은 몸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분께 말할 때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독생자이신 아들 한 분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많은 아들들, 즉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인 우리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때 그분은 그것을 누리십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인정됨의 가정 안에 있습니다. 언젠가 이 가정은 완성될 것이고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은 많은 핵심 단어들을 담고 있습니다. 3절은 육신으로는 이라는 구를, 4절은 거룩의 영으로는 이라는 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8장 4절에서 바울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것에 관해 말합니다. 이것은 1장 3절, 4절에 있는 핵심 단어들이 바울에 의해 이 책 뒤에서 다시 사용된 것에 대한 하나의 예입니다. 부활에 의해 인정됨. 1장 4절에서 특별히 놀라운 단어는 부활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6장 5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또한 그분의 부활을 본받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에 의해 인정되셨고 우리는 이 부활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사실상 우리는 부활에 의해 인정됩니다. 어떤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것에 표시하는 것이지 단지 그것에 표, 딱지만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는 부활에 의해, 즉 생명 안의 변화에 의해 인정됩니다. 다시 한번 카네이션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카네이션 씨와 다른 종류의 씨의 차이를 분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많은 씨들 중에서 카네이션 씨를 분간하는 방법은 카네이션 씨에 표, 딱지를 붙이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명의 방법이 아닙니다. 생명의 방법에 따르면 카네이션 씨는 꽃피는 카네이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흙 속에 묻음으로써 인정됩니다. 카네이션이 아직 자그마한 싹일 때는 그것을 카네이션이라고 인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종류의 싹들과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카네이션이 성장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욱더 인정됩니다. 결국 그것의 꽃으로서 우리 모두는 그것이 카네이션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꽃핌으로서 그것은 완전히 카네이션으로 인정됩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우리는 부활의 과정을 통한 생명 안의 변화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됩니다. 우리가 만개의 단계에 이르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아들의 명분인 우리 몸의 구속, 즉 영화롭게 되는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우리 영 안으로 깊이 심겨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흙 속에 심겨진 카네이션 씨처럼 반드시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은 겉사람을 소멸되게 하지만 속사람을 자라고 발전되게 하며 결국에는 꽃피게 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매일 죽임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될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들을 통해 과정을 거침. 우리 중 대부분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신을 갖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과 표현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아직 꽃피지 않은 카네이션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에 의해서 인정되는 과정 아래 있으며 결국 우리가 완전히 과정을 거친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피조물 전체가 이것을 고대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아직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탄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점에서 부족하며 많은 것들에서 잘못됐다는 것과 또 여전히 실패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의 실패들조차도 그 과정의 일부로 사용됩니다. 주님은 우리로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듭거듭 실패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실패로서 우리의 추한 자아는 파괴되고 주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더욱 큰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 신성한 과정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부활의 도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의 생명의 연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졌을 뿐만 아니라 부활도 누립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 부활을 수단으로 하는 하나님의 인정된 아들들이 되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네 방면들. 이 부활의 과정 안에는 네 방면들, 성화, 변화, 본받음, 영화롭게 됨이 있습니다. 6장 22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노예가 되어 성화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과정인 성화는 우리를 이끌어 영원한 생명의 누림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처럼 성화의 종국,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12장 2절에서 바울은 변화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며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8장 29절에서 바울은 본받음을 말하고 다음 구절에서는 영화롭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래 우리의 영화롭게 됨은 부활의 최종 단계일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몸에 적용된 부활입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사망의 지배받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약하게 되고 심지어는 육체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 몸의 구속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적용된 부활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가정 안에 있는 이들인 우리는 부활의 마지막 단계로서 우리 몸의 변형과 영화롭게 됨을 갖는 것입니다. 성화.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성화는 부활의 일부입니다. 성화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부활됩니다. 성화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죄 없는 온전함이나 심지어는 단순한 위치의 바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화란 죄 없는 온전함이라는 관념에 대항하여 논쟁하는 어떤 이들은 금을 성전 안에 둠으로써 거룩해지는 것과 재물을 제단 위에 놓음으로써 거룩해진다는 것을 마태복음 23장으로부터 지적해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성화는 죄와는 아무 관계 없으며 위치의 변화와 관련된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금은 시장에 있을 때 평범하고 세속적이지만 성전 안에 둘 때에는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화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위치의 변화뿐만 아니라 본질상의 변화도 포함합니다. 로마서에서 말한 성화는 본질적인 성화입니다. 우리는 위치상으로나 본질상으로 다 성화되어야 합니다. 차를 만드는 것은 본질적인 성화의 좋은 실내입니다. 차 한 봉지를 한 컵의 물 속에 넣을 때 그 차는 물을 차화시킵니다. 이것은 그 물을 색상과 모습과 맛에 있어서 바꿔지게 합니다. 우리는 그 물이 본질적으로 바뀐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물 속에 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물은 더욱더 차화됩니다. 이 차화는 우리의 주관적인 성화의 체험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차이시고 우리는 물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 많이 더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본질적으로 성화됩니다. 변화. 우리는 성화될 뿐 아니라 변화됩니다. 성화는 성분과 관계 있는 반면에 변화는 형태, 즉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의 바뀜과 관계 있습니다. 성화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욱 많이 우리에게 더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은 신성한 본질의 더해짐을 통해 어떤 형태로 모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변화는 부활의 두 번째 방면입니다. 우리는 변화되면 될수록 더욱더 부활됩니다. 본받음. 부활의 가정의 세 번째 방면은 본받음인데 이것은 변화와 긴밀하게 관계됩니다. 이 가정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습니다. 8장 29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합니다. 영화롭게 됨. 우리는 부활의 최종 단계가 영화롭게 됨, 즉 우리 몸의 변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속의 신성한 생명은 결국 우리의 물질적인 몸을 통해 완전히 표현될 것이며 그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우리 속의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히 성화되고 변화되고 본받게 되고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전 존재에 스며드는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전적으로 부활 안에 있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완전한 아들의 명분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날 우리의 아들의 명분이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때인 최정점에 달할 때까지 더욱더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히 부활되고 본성 안에서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될 것입니다. 명의상으로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우리는 영 안에서, 혼 안에서,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카네이션 씨가 하나의 씨로 시작하여 완전히 자란 꽃 피는 식물이 되기까지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완전히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인정될 때까지 부활을 통한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화되고 변화되고 본받으며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부활의 과정 안에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심 목표입니다.